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량.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원론적이고 이론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그가 직면한 사역 현장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현장이었고 그로 인해 실천적인 성경적 대안이 요구되는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인종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떤 율법과 할례라는 문제가 직면해 있었고 또한 그와 함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로마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신들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에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또 계모와 통관하거나 창녀와 음행하는 음행 문제를 또 다뤄야 했으며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 등 고린도 교회에 닥쳐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사역을 바울은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뤄야 했고 또 바울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리고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도 다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초대교회 당시에 발생되는 여러 교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맞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그 문제들과 싸워야 했고 각 교회의 복음에 입각한 가르침과 권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과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켜나가기 위해 그렇게 힘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교회적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빌레몬서가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관리하며 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하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물리적으로도 바울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쓸 때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요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와의 갈등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었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이 두 사람, 이 두 형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개인적인 갈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교회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우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네, 바울이 자신의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문제들과 싸웠듯이 우리도 이 21세기 한국에 속한 자들로서 이 포스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현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네, 교회를 지켜 나아가야 하고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과학주의, 개인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실용주의와 같이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과 결코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의 기준과 사회적 구조적 틀이라는 잣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침투하여 공격하고 있는 그리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갈등의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도 빈번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우리가 날마다 출근하는 회사 안에서 동료들과의 갈등, 어느 누구도 이 관계적인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 이제 아내하고 차를 타면서 이동하는 중에 아내가 저에게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저에게 여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부부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날 불가능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게 저에게 직면한 문제였고 제가 경험한 문제였고 그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과 스스로 많은 생각들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서 육아와 신앙생활을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나아가 오늘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하는 신앙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있는 신앙의 정수를 회복하고 붙잡는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말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경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빌레몬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설득되어져야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정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더 이상 과거에 너가 알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전에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네시모와 바울은 하나로 연합되어서 서로 한 몸이다. 이 오네시모는 나와 한 몸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나에게 하듯이 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네시모의 너에게 진 모든 빚을 내가 다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신분상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빌레몬이 알고 있던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원리를 빌레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여기에 바울의 이렇게 갑자기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와 책임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분이 받아야 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은 이 아들이 되었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 성도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신자였습니다. 성도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피와 살로 나를 사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였습니다.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자신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그리고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함께 연합된 형제요, 심장이요,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듯이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들 또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은 형제라는 사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그리하여 나의 형제라는 사실이, 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이, 나의 신복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여전히 종이지만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연합된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개인적으로 당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이 출석한 공예배 앞에서 공적으로 그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는 자는 자신이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교인은 이제 그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한 지체로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동시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살과 피를 함께 취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 아닙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이 자녀를 맡겼지만 이제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을 부모들이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그 자녀를 교회의 한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로서 함께 신앙의 자녀로서 키워가겠다는 고백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 아내의 질문에 단호하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세상의 구조의 틀 속에서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너에게 모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야. 네가 좋은 것이 옳은 거야. 옳고 기준의 기준은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라고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책임을 당연히 물고 옵니다. 너가 선택했으니까 너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 라고 하며 모든 짐을 개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교회에서 아까 말했듯이 유아 세례를 우리가 줬음에도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을 교회에 그리스도께 의탁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으로 버겁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볼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 하나만으로 나 하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을 살고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결코 그 세상의 요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결코 혼자 너 혼자 너의 신앙을 너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본인의 살과 피로 본인의 목숨으로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셨을까요?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신앙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한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교회를 나가면 나의 존재와 나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교회를 나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삶의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허무하고 공허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풍성해집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을 자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랑이 정말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장 기쁨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 대화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 불신자가 중생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어떤 호감도 어떤 매력도 공감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기쁨이고 유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기쁨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들의 섬김과 교제로 인한 기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 간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주인과 종의 관계적 문제를 형제라는 새로운 관계로 해결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형제라는 원리가 우리의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작동되어진다면 실제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 형제라는 원리가 작동되어진다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 40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운다는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외로움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형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기서 형제로서 그 삶을 형제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갈아엎고 마치 우리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모든 교인들과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어떤 관념 속에 비록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와 너라는 그 높은 장벽을 허물고 우리는 우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아이들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예배를 드리는 젊은 그 학부모님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그렇게 애리고 아픕니다. 안타깝고 안쓰럽고 저는 사실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어쩌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너무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부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정말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애쓰는 학부모님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정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대안을 제시했듯이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는가 정말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또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많은 고민에 좀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인 벽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마음이 제가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정말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모든 걸 하기 싫은 때 뭐 내 가족마저도 챙기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찾아보는 말씀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본인의 마음으로 본인의 심장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지금 빌립보의 교인을 보면서 기뻐하는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죽기 직전에 정말 감옥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언제 죽을지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보며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성도 성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로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저 또한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로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좀 더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내 형제가 집 나갔던 형제가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심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교회의 지체가 된 이상 이제 우리는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연합된 존재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코 내가 범하는 죄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가 범한 죄는 교회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거룩은 나의 거룩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 반드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성도의 실족함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질문했던 불신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자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오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나의 삶을 마치 자신의 삶처럼 공감해 주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나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시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순수하게 즐겁게 뛰노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 데려오고는 배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외롭게 또 우리도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깨닫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네시모는 오늘 여러분들의 오네시모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우리의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한 장의 빌레몬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를, 우리 안에 형제를 형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요구 속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였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곳으로 만족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내 형제가 고통스러워해도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지경을 넓혀주시옵시며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현생교회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